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밤낮 40일 동안을 그곳에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몹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허기져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온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어느모로 보나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죄와 죽음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든지 예수님을 시험하여 자기 꾀임에 빠지도록 할 작정이었습니다. 마귀는 먼저 예수님이 몹시 허기져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려 들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어떻겠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다.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귀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떠받들게 해주신다 라고 쓰여져 있소.
그러나 성경에는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쓰여 있다.
그래도 짓궂은 마귀는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세상 모든 나라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은 나의 것이오. 만약 당신이 꿇어 엎드려 나에게 절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드리겠소.
마귀를 몰아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을 하다니 당치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 호령하셨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성경에는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쓰여 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유혹을 물리쳐버리자 마귀는 하는 수 없이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지치고 허기져서 몸을 가누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을 부축하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데 그 곁을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킨 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곧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바라느냐?
선생님께서는 어디 살고 계십니까?
나를 따라와 보아라.
두 사람은 예수님이 묵고 계시는 곳에 와서 그날을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말씀을 듣자 두 사람은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했습니다. 안드레는 얼마 동안 예수님 곁에서 지내다가 형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안드레는 시몬을 만나자 말했습니다.
형님, 난 우리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구세주를 만났답니다.
그 말을 듣고 시몬은 안드레를 따라 예수님을 뵈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몬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몬은 훗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벗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위라는 뜻인데 시몬에게 꼭 어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역시 제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기꺼이 제자가 되어 따라갔습니다.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예언자가 기록한 우리 모두가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던 그분을 만났어. 나사렛의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야.
처음에 나다나엘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언자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예언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세주가 나사렛에서 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신통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그러한 나다나엘에게 그렇다면 나를 따라와 보시오 하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 보시고 어떻게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벌써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알아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다나엘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말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너는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과 인자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제자라고도 할 수 있고 친구라고도 할 수 있는 몇몇 사람을 곁에 모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마을은 이웃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자주 오고 가며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도 곧잘 놀러 다녔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축제가 있을 때면 한데 어울려 가곤 했습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몇 사람의 제자를 뽑으시고 나서 며칠 후 마리아의 친척이 예수님과 마리아를 혼인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관습으로는 결혼을 하면 며칠씩 계속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손님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잔치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손님들이 초대를 받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보니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손님들을 대접할 포도주가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손님 대접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곧 그 눈치를 채었습니다. 마리아는 전부터 자기 아들이 보통 사람과는 달리 신기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들의 힘을 비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곧 예수님에게 가서 말하고는 하인에게 일렀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무엇이든지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반드시 어려움을 도와주시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곳에는 큼직한 돌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식사를 하기 전에 손발을 씻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담아두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맑은 물을 가득히 부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항아리에 담긴 물을 그릇에 퍼담아가지고 잔치 맡은 이에게 가져가라.
하인들은 틀림없이 항아리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릇으로 떠낸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포도주였습니다. 이처럼 신기한 일을 보고 하인들이 놀란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잔치 맡은 이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맛을 보아야 합니다. 하인들은 그에게 포도주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잔치 맡은 이는 하인들이 갖다 준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셔보더니 주인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어느 집에서든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게 마련인데 이 집에서는 아직까지 좋은 포도주가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신기한 힘을 지니고 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면 그러한 힘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이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열심히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밖의 제자들을 뽑으시고 나서 얼마 후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때마침 유월절이 시작될 무렵이어서 그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사람들이 줄지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옛날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올 때 겪었던 놀라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유대인들은 그 후 이 유월절의 행사를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란 어느 날 밤 죽음의 신이 애굽의 거리를 덮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다들을 죽였는데 다만 문에다 양의 피를 발라둔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만은 들리지 않았으므로 건너뛰었다는 뜻으로 유월절이라 하여 기념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잊지 않기 위해서 12살 이상의 유대인들은 해마다 정해진 날에 예루살렘에 모여 일주일 동안 축제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즉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이르러 보니 성전뜰은 어지럽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물로 바칠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 또 그들 앞에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책상을 갖다 놓고 성전에 바칠 돈을 잔돈으로 바꾸느라 법석을 떠는가 하면 소와 양의 울음소리, 물건을 사라고 외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아무튼 시끄럽고 어지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 세운 성전이 마치 장터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광경을 보다 못해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장사꾼들과 소, 양 따위를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돈을 쌓아둔 책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를 파는 장수들에게도 빨리 이곳에서 물러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자 화가 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대체 무슨 권리가 있어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대들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 보아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워놓겠다.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어. 그것을 당신은 사흘이면 다시 세워놓겠다는 거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의 참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란 예수님 자신의 몸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줄을 몰랐으며 훗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의 몸을 만지시기만 해도 혹은 만지시지 않고서도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때까지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신 분이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나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그분이 오신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다.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타일러 주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지